가끔씩 예술 작품 전시회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작품에 감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생각으로 이런 작품들을 만드셨고 또 이 작품에는 어떤 의미들이 숨어 있다라는 설명을 듣게 되면 그냥 볼 때와는 또 다른 감흥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참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작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작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부터 또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과 행성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자연의 그 큰 광경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 세상이 창조되던 중간중간마다 보기에 좋다라고 스스로 말하실 정도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세상을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창조가 끝난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눈에도 창조된 이 세상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예술의 문외 아닌 사람들이 보더라도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던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장의 앞부분을 보게 되었고요. 오늘은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위임받은 광명체들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은 창조의 넷째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또 계절과 날짜와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도록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와 달 그리고 별들과 같은 하늘의 광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짧게는 낮과 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길게는 계절과 그리고 연도의 변화와 또 절기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광명체들은 단순히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과 피조물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그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대대로 한 해의 농사를 계획하기도 했고 다양한 절기들을 만들어서 지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철새들과 같은 동물들의 경우에는 그 광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고 가게 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은 사람들의 삶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해와 달 그리고 별과 같은 하늘의 광명체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온 곳이 애굽 아닙니까? 이 애굽은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그 바로왕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애굽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도 비슷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일월성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이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고 한 나라의 역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 곳곳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가 주어지던 당시의 세상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그리고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던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서 창세기가 사람들에게 주었던 도전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 인간 삶과 이 세상의 많은 것에 영향을 깊숙이 끼치는 것처럼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이라도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해와 달의 이름을 해와 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광명체들이라고 부르면서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해와 달이라는 이름 대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해와 달이라고 하는 이름에 과도하게 부여된 의미 때문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해와 달이 그리고 별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믿고 있었고 그 이름 자체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그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명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명체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되고 날짜와 연도와 계절의 변화를 구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기능을 그 광명체들에게 부여하셔서 그러한 것일 뿐이지 인간의 삶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창세기가 주어지던 그 시대처럼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으로 섬기지는 않지만 때로 우리들의 삶에는 가히 신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은 신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커다란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창세기가 주고 있는 도전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도전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역시 다른 피조물들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너무 과도한 삶의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삶에 너무 깊숙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우상들에게 빼앗겼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우상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되찾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가야 됐던 우리의 충성과 사랑과 열정들, 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상하게 빼앗겼던 우리들의 열정, 사랑, 충성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세력들은 힘을 잃게 되고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복을 받는 생물들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창조하셨다면 이제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사는 생물들과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생물들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생물들의 경우에는 인간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지구상의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우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약한 종이 어떤 강한 종에게 흡수되거나 도태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 이대로 존재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지금 모습 그 종류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이러한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러한 명령이 실제로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다는 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날 주셨던 복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일한 명령을 내리실 때에도 주셨던 것인데요. 하나님은 28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복을 주시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복이 땅의 생물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주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상 땅의 생물들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 그 모든 생물들까지 함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호흡 있는 생명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복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호흡 있는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사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 가운데 복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한때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기복주의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것은 아주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복주의이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복에만 매달리는 기복주의이지 그 복을 구하는 행위인 기복 행위 자체는 우리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것을 가능하도록 먼저 복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군대에서 선임들이 하는 이 직구준 장난 중에 하나는 1,000원 한 장 주면서 초코파이 한 상자, 라면 한 상자, 세제 한 통, 그리고 남은 것은 남겨와라 라고 하는 짓궂은 장난입니다. 이것은 주는 것도 없이 많은 것을 시키기 때문에 아주 짓궂은 장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짓궂은 선임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적은 것을 주면서 너가 이 땅에서 한번 생육도 해보고 번성도 해보고 충만도 해봐라, 그리고 남은 것은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생육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복을 우리의 삶에 먼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님은 가방을 선물해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가방만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방 속에 필통도 채워주고 노트도 채워주고 또 뭘 채워줍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채워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 가운데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어떤 고난의 시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시기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그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을 걷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힘들고 또 고통스럽기만 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의 삶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비록 메마른 사막과 같은 환경이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분들의 삶 속에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복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인생에서 정말 생육해 볼 수 있도록, 번성해 볼 수 있도록, 충만한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좀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요즘 너무 잘 돼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가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생물들을 창조하셨다면 이제 여섯째 날에는 그 나머지 생물들인 땅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특히 이때 창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26절부터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이 되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특징입니다. 창세기가 지어지던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영토 아래 이곳은 내가 통치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자신을 닮은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두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뒤에 이 세상이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세워두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될 때마다 아,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이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만의 아주 독특한 존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나 질병, 사회적인 빈부와 귀천, 그리고 지식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존귀함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중반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을 때 첫날에 초판이 다 매진이 될 정도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책이 단순히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책이기 이전에 강자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주는 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제국주의를 추구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붙들었던 이론이 있는데 바로 사회진화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진화론의 핵심은 결국 적자생존, 우승열패와 같은 다윈의 이론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윈의 이론은 한마디로 강자들이 가진 힘을 정당화하고 약자들의 도태를 정당화하는 이론적인 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창조론이었습니다. 창조론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한 종이 힘이 세다고 해서 어떤 약한 종을 함부로 흡수하거나 도태시킬 수 없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워두신 그 고유한 제한과 한계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의 가치를 사회적인 성공,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양,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가치를 매기는 이 세상에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진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되는 진리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돈이 우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존귀함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스스로 상실하곤 합니다. 또 때로 우리는 더 많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양심을 스스로 저버리고 비굴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하나 둘씩 아파가는 것은 우리들의 자존감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을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막 울면서 이 사람 같지도 않은 나를 신방하러 왔냐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권사님 너무나 귀하신 분이신데 병이 깊어지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죠. 너무나 이 눈물이 나서 계속 울었습니다. 계속. 우는 중간에도 계속. 여자 전도사님이 그만 울으라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어느덧 이 세상이 부여하는 그 가치 매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망각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존귀한 가치는 그 어떤 곳으로도 파쇄될 수 없는 그 존엄한 가치라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고 돈이 없더라도, 취직을 못했더라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질병을 많이 가진 육체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능력으로 가치 매기만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진리를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설교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진리에 설득이 될 때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 시민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 시민이 되었지만 생활이 어려워지자 다시 예전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내가 주는 복을 받아서 너희는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깨어진 형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세상 곳곳에 세워주실 만큼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설교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노예가 되지 않고 스스로의 존귀함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생육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복을 한없이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자기의 그 육신의 아픔 때문에 또는 자기의 그 취직 문제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가치없다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영상을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